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30일 두바이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 변화 협약 제28차 당사국 총회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AFP 통신 등은 어제 미 행정부 관리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백악관이 공개한 바이든 대통령의 30일 일정은 앙골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크리스마스트리 점등 행사 참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당사국 총회에 고위급 인사를 대신 파견할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AFP 통신이 익명을 요구한 미국 관리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이 관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28차 당사국 총회 불참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고 통신은 밝혔습니다. 또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 달 넘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 현안에 집중해왔고 내년 대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국내 의제를 부각시키려 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세계 각국 지도자들을 포함해 약 7만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28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내용의 협정이 세계 최초로 추진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취임 이후 두 차례 열렸던 당사국 총회 정상회의에 모두 참석했습니다. 중국군 항공기들이 남중국해에서 호주군과 합동순찰 중인 자국 군용기 주변을 선회 비행했다고 필리핀군이 어제 밝혔습니다. 필리핀군 공보실장은 이날 중국 전투기 두 대가 서필리핀의 휴보 암초 인근에서 필리핀군 A-29B 슈퍼 투카노 경공격기의 주변을 선회 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군 항공기들은 이후 비행 경로를 따라 비행을 계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미오 브루너 필리핀군 총사령관은 성명에서 필리핀군은 규칙에 근거한 국제 질서를 촉진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합동순찰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군과 필리핀군은 25일부터 오늘까지 일정으로 해군 함정과 해상 초계기 등을 동원해 남중국해 해상 및 공중에서 합동순찰을 진행 중입니다. 앞서 필리핀은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미국 해군 연안전투함과 해상 초계기 등과도 합동순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필리핀과 중국은 최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문제로 군사적 대치와 외교적 마찰을 계속해온 가운데 필리핀과 호주, 미국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부터 사흘간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벨기에 브뤼셀의 나토 본부 방문 중 나토 우크라이나 이사회 첫 외교장관 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나토의 지속적 공약을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내년 7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릴 예정인 나토 정상회의에서 다룰 의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발칸반도 서부의 민주주의와 역내 안정을 위한 미국 정부의 지지도 강조할 예정입니다. 앞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최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코소보, 세르비아, 북마케도니아 등 발칸반도 서부 4개국 순방을 통해 세르비아와 코소보의 관계 정상화 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어제 억류 중이던 인질 17명을 추가 석방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이날 3차로 인계한 인질들은 이스라엘인 14명과 외국인 3명이라고 발표했으며 하마스 측은 이스라엘인 13명과 태국인 3명, 러시아 시민권자 1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에 수감돼 있던 10대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39명도 이날 풀려났습니다. 양측은 지난 24일 분쟁 발발 48일 만에 첫 일시 교전 중단에 들어갔으며 하마스가 붙잡고 있는 인질 50명과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 수감자 150명에 대한 맞교환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시 교전 중단 첫날 하마스의 인질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인 13명과 외국인 11명이 풀려났으며 이튿날인 25일에는 이스라엘인 13명과 외국인 4명 등 17명이 석방됐습니다. 이스라엘도 자국 내 팔레스타인인들을 석방하면서 휴전 뒤 이날까지 총 117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풀려났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27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군이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파괴한 비무장 지대 내 감시 초소에 병력과 장비를 다시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오늘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긴급 회의를 엽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 밀착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다른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고 곳에 따라 한때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상 1도, 최고 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내지 3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최전방 감시 초소를 복원하고 서해 해안포 포문 개방을 늘리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또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로 미한 주요 군사기지를 잇따라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27일 북한군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파괴한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에 병력과 장비를 다시 투입하고 감시소를 설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군 감시 장비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국방부는 27일 입장 자료를 내고 24일부터 북한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일부 군사조치에 대한 복원 조치를 감행 중이라며 파괴 또는 철수했던 GP11개소에 근무자를 투입하고 임시 초소를 설치하고 중화기를 반입했으며 서해 해안포 포문 개방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이 카메라와 열상 장비로 촬영해 공개한 사진은 동부 전선 GP로 북한군 병력이 감시소를 설치하는 장면과 진지에 무반동총으로 추정되는 중화기를 배치하는 장면, 그리고 병력이 야간 경계 근무를 서는 장면 등이 담겼습니다. 남북한은 5년 전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 지대 내에서 운영 중이던 각각 11개 GP 중 10개를 완전 파괴했고 한 개씩은 병력과 장비는 철수하되 원형을 보존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무장 지대 내 GP는 북한 측이 160여 개에서 150여 개로 한국 측은 60여 개에서 50여 개로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GP 복원이 어느 정도 수준일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임시로 만든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GP 내 중화기에 대해선 무반동총과 유사한 무기가 식별됐고 고사총 등은 현재 보이지 않지만 다 들여온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군의 이번 조치는 군사합의 파기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최전방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연구시설이라기보다는 준비했다가 목재로 만든 임시초소를 신속하게 설치하고 있는 거고요. 정치적 제스처 성격이 더 강한 것 같고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이제 영구 고정기지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겠죠.
한국 정부는 앞서 지난 21일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고 이에 북한은 23일 사실상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또 북한군의 서해 해안포 개방과 관련해선 기존엔 평균 한 개소에 두 문 정도였는데 지금은 많이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북한의 동향을 빈틈없이 감시하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북한군 조치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한국군 GP 재가동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 합참의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군 GP 복원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적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며 신뢰를 깬 건 북한이기 때문에 상응 조치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의 이번 조치는 북한 지도부의 군사합의 파기 선언으로 예상됐던 일이라며 한국군의 경계태세가 격상된 만큼 북한이 한국군을 직접 겨냥한 도발에 나서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신 사무국장은 그러나 북한이 12월 시작되는 동계훈련 기간 중 해안포 사격 등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2월부터 내년 한 3, 4월까지 공격력 기간이 길어요. 이제 뭐 초소 설치하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육상과 해상의 적대행위 금지 구역의 포사격 훈련이나 그런 거일 가능성이 있죠.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 21일 밤 쏘아올린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로 미국과 한국의 주요 군사기지를 잇따라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5일 오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를 찾아 오전 9시 59분 40초부터 10시 2분 10초 사이 정찰위성이 진해, 부산, 울산, 포항, 대구, 강릉 등 중요 표적 지역을 촬영한 사진을 봤습니다. 또 위성이 오전 10시 1분 10초에 촬영한 사진엔 부산 남구 용호동에 위치한 군항에 정박해 있는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도 포착됐습니다. 25일 새벽 5시 13분 22초에 정찰위성이 미국 하와이 상공을 통과하며 진주만의 해군기지와 호놀룰루의 히캄 공군기지 등을 촬영한 사진도 김 위원장이 확인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24일에도 평양종합관제소를 찾아 당일 오전 촬영한 목포, 군산, 평택, 오산, 서울 등의 위성사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김 위원장이 27일 오전 9시 17분 7초 괌의 앤더슨 미 공군기지를 촬영한 자료를 보고받았고 25일 오후 5시 56분 28초 이탈리아 로마시를 촬영한 자료와 기타 지역들을 시험 촬영한 자료들도 구체적으로 보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장영근 미사일센터장은 북한이 공개한 영상 촬영 표적 위치와 위성의 해당 위치 통과 시간이 대체로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한국이나 미군 기지라든가 뭐 이런 부분의 영상 촬영 표적 위치와 통과 시간을 제시했는데요. 여러 가지 인공위성 추적 사이트가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만리경 위성이 지나간 궤적과 시간이 대부분 일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국 군 당국은 그러나 북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통상 군사정찰 위성을 보유한 국가가 작동 상태를 확인, 검증하고 영상 품질을 보완하는 데 수개월이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북한의 발표가 너무 섣부르다는 겁니다. 전학규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정찰 위성체가 현재 궤도에는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지난 5월 1차 정찰 위성 발사 실패 당시 수거도했던 잔해 분석 결과 위성체 수준이 조악했던 점으로 미루어 그로부터 수개월 내에 위성체의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엔 다소 제한이 있지 않나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만리경 1호 발사 직후 일주일에서 열흘간의 세밀 조정 공정을 마친 뒤 12월 1일부터 정식 정찰 임무에 착수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의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북한이 현재 만리경 1호와의 송수신 체계와 영상 전달 프로세스를 점검하는 중일 것이라며 위성이 정식 임무에 돌입하면 일부 영상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이 정식 임무를 수행하기 전인데도 연일 김 위원장의 관련 행보를 묶어서 영상 촬영을 부각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데 대해 미한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견제 차원으로 풀이했습니다.
북한도 나름대로의 이런 확장 억제 또는 한미일의 안보협력에 대해서 그들도 견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대내조 선전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논의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앞두고 자신들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성경 외무성 국제기구 담당 부상은 2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걸고 공화국 자주권을 또다시 침해하려 든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그 어떤 후과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긴급 회의를 개최합니다. 추가 제재 결의안에 빈번히 거부권을 행사해온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27일 오전 10시 공개 회의를 열어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 문제를 논의합니다. 안보리는 26일 비확산과 북한을 주제로 한 다음날 회의 일정을 웹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앞서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관계자는 24일 BOE의 관련 질의에 이번 회의가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주 초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안보리의 회의 일정표에 관련 내용이 안내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보리 이사국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면 의장국이 이를 검토해 일정을 확정하는 만큼 11월 의장국인 중국이 다른 안보리 이사국의 의사를 반영해 일정을 확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언론은 미국과 일본, 영국 등 8개 이사국이 이번 회의를 요청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1일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 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 발사했습니다. 위성의 성공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은 만리경 1호가 정상 작동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우주발사체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이 이용되는 북한의 발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정찰위성 발사는 안보리결의 위반입니다. 안보리는 북한의 지난 1, 2차 정찰위성 발사 시도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해 여러 차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규탄 성명 채택 등 구체적인 조치는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안보리는 결의 채택과 의장 성명, 언론 성명 발표 등으로 북한의 도발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중 강제력을 갖는 결의는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 없이 15개 이사국 중 9개 나라 이상이 동의해야 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장 성명과 언론 성명은 상임이사국 반대 없이 과반 찬성으로 채택됩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3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추가 대북 결의 채택을 추진했지만 같은 해 5월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후 미국은 작년 11월 의장 성명을 제안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으면서 무산됐고 지난 2월 회의에서 또다시 의장 성명을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논의 소식조차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응해 이번엔 어떤 수위의 조치를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 광명성 4호 발사에 대응해 북한 출도착 화물의 의무 검색과 비인도 목적이 아닌 북한산 석탄 등 광물의 수출 금지 조항을 담은 270호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어제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공동 해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 해군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핵추진 항공모함 칼 빈슨호와 이지스 구축함 스터릿함, 키드함 등 미 해군 전력과 한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구축함 기리삼의 함이 참가했습니다. 미한일 해상전력은 지난 2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지난 7월 신형 무인기 공개 등 북한의 공중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북한 미사일과 항공기 도발 상황을 가정한 방공훈련과 신속한 기동을 위한 해상기동훈련 등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부산항에 입항했던 칼 빈슨호가 돌아가는 길에 실시됐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 밀착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다른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중국이 북중러 연대 참여에는 거리를 두면서 북한과의 양자협력 강화에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과 러시아가 전례 없이 군사적으로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며 무기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와 신종 코로나 사태와 국제사회의 제재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북한의 필요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22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The Russians have made a point of saying that they have not violated any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but the very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국제적으로 고립된 양국이 무기와 군사 기술을 맞교환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모든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지지한 사실을 거론하며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 지원은 지독한 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엄청난 위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얼마나 더 심각한 제재 위반이 있을 것인지가 유일한 질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올 들어 지속적으로 북러 간 무기 거래 정황을 폭로하고 관련 인물들의 제재를 가하면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제고해왔습니다. 지난 1월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5량으로 된 러시아 열차가 지난해 11월 8일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이동했으며 해당 열차가 다음 날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로 되돌아갔다면서 북러 무기 거래 정황을 포착한 위성 사진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This imagery shows that on November 18th, five Russian rail cars traveled from Russia to North Korea. On the next day, November 19th, North Korea.
또 3월에는 미 재무부가 북러 무기 거래 중계를 시도한 혐의로 슬로바키아 국적자 아쇼트 무크르티체프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13일 백악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라진항에 적재됐던 해상 운송 컨테이너 약 300개가 선박에 실려 러시아로 향한 위성 사진을 함께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서기관은 지난 16일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서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한 미국의 주장을 전면 배격한다고 말했습니다.
In addition, we categorically reject the U.S. allegation of the alleged DPRK Russia.
그러나 이런 해명과 달리 양국의 군사적 밀착은 지난 9월 열린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더욱 가속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월 러시아 보스토니치 우주기지에서 4년 9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북한과의 군사기술 협력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와 같은 국제규정 틀 내에서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하는 탄약 못지않게 그 대가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게 될 것이 무엇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워왔습니다. 백악관은 지난달 21일 BOA에 북한이 지원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 전차,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 등을 포함한 군사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22일 BOA에 북러 정상회담 이후 민감한 군사 분야에서 전방위적 거래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구식 장비를 갖춘 북한이 현대식 전투기와 방공 시스템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desperately needs more modern fighter aircraft and air defense systems.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적성국 분석 담당 국장은 22일 BOA에 북한이 핵능력을 배가할 수 있는 잠수함 개발과 미국을 겨냥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향상을 위한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제공받으려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Obviously the North Koreans have developed a new submarine which supposedly has nuclear capability, fire nuclear.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러시아가 기술적 도움을 주면서 지난 21일 감행된 북한의 3차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성공 확률도 높아졌을 것이라고 관측하기도 했습니다. 북러 간 미로는 지난 7월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을 계기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방북하면서 가시화됐고 9월 북러 정상회담에 이어 10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방북으로 한층 깊어졌습니다. 이달 15일에는 평양에서 제10차 북러 공동위원회를 열고 무역과 경제, 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서의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켄고스 국장은 두 나라가 군사협력을 매개로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등을 늘리는 협력의 다각화를 모색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특히 북한으로서는 정권의 자금줄이 되는 해외 노동자를 러시아에 더 파견하기를 원할 것이며 러시아도 전후 복구 등을 위해 북한 인력 확충을 바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So I think that if you had to look at the two areas of where cooperation could be, probably would be
현재 북한 노동자의 해외 취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러 간 군사협력이 그 자체로도 영내 및 국제정세에 매우 파급 효과가 큰 우려사안이지만 더욱 큰 문제는 중국이 이에 합세해 북중러 연대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영내 미한일 삼각공조가 구체화되는 상황 속에서 북중러 연대가 공고해지면 자칫 진영 간 대결 양상으로 흐르면서 신냉전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로선 북러 밀월이 중국으로까지 확대되고 북중러 3국 간 협력이 미한일 3국 협력 수준으로 발전될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합니다. 미 국무부 출신의 토머스 신킨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현재 러시아, 북한과는 이해관계와 셈법이 다르다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를 의식해 공개적인 지원 의사를 피력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I think China is trying to be quiet about how it helps Russia and quiet about how it helps North Korea.
중국은 경제 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북중러 연대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 만큼 러시아와 북한을 물밑에서 조용히 돕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가 전례 없이 군사적으로 밀착하는 가운데 외교적으로 이들과 다소 거리를 두는 듯한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9월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러 정상회담이 북중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북한 지도자가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은 북한과 러시아 양국 간의 일이며 북중관계가 아닌 북러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세뮤얼 웰스 우드로 윌슨 센터 냉전연구원도 중국이 북중러 연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바라봤습니다.
When people talk about a new Cold War, it's really misleading, I think, because whatever this.
웰스 연구원은 현재 국제 정세는 과거 미국과 러시아 간 군비 경쟁이 극에 달했던 냉전 시대와는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은 국제상업과 투자에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되면 자국민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며 러시아처럼 국제적으로 고립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중간지대를 찾으려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웰스 연구원은 북중러 협력관계는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과 미중 간 패권 경쟁의 지속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 경쟁의 틀 안에서 북핵 문제를 다루면서 러시아와의 밀착보다는 북한과의 양자 교류 협력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 한일 3국 외교 장관이 북한의 최근 위성 발사를 규탄하며 계속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2사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단결할 필요도 강조했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일 3국 외교장관이 전화회담을 열고 북한의 위성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24일 보도자료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 일본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이 오늘 3자 통화를 갖고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북한의 11월 21일 우주 발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3국 장관들은 영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이번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아울러 3국 장관들은 북한의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정신에 따라 3국 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갈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조달 활동을 차단하고 불법적인 대량 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금의 흐름을 막기 위해 단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전례 없는 빈도와 새로운 수법으로 진행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영내 안보에 대한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도전이라는데 3국 장관이 견해를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4일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3국 장관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한일이 양자와 3자 간 긴밀한 협력을 계속할 것을 확인했다며 여기에는 3자 안보 협력 등 영내 억지력 강화,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응,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의 협력 등 국제 공조가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반도 시각으로 21일 밤 10시 43분경 동창리 일대에서 3차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발사 3시간 후 정찰 위성 발사는 자위권 강화에 관한 합법적 권리라며 공화국 무력의 전쟁 준비 태세를 확고히 제고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다수의 대북 결의를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진입니다.
미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가 재미 이산 가족들과 만나 이산 가족 상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의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와 백악관 아시아정책담당자 및 인권담당자가 21일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과 만나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만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재미 이산가족 상봉추진위원회가 24일 밝혔습니다. 추진위에 따르면 이날 면담은 오후 2시부터 2시간 30분가량 진행됐으며 시카고, 필라델피아, 워싱턴, LA의 이산가족 대표단 15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이산가족들은 남북 분단으로 인해 가족들과 헤어져 다시 만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하며 이산가족 상봉과 고향 방문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직접 협상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이산가족들이 이미 8, 90대의 고령으로 가족과 헤어진 평생의 한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이들의 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945년 광복을 맞아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만주에서 남한으로 떠나면서 아버지, 오빠와 헤어진 이차이 추진이 사무총장은 2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내 나이 83세로 이미 아버지와 오빠도 다 돌아가신 것을 알고 있어 개인적 바람보다 함께 마음 아파했던 다른 이산가족들의 한을 미국 정부가 나서서 풀어주기를 소망하고 있다며 이산가족들은 이미 고령으로 가족 얼굴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는 평생의 한을 못 풀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서 고향에 못 가면 죽어서라도 고향 땅을 한번 밟아보고 싶다는 이산가족들의 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생의 고향에 살아서 못 가지만 죽어서라도 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네. 죽거든요. 죄를 고향 땅에 갖고 가서 모두 달라. 두 분이 아직 죄를 갖고 계십니다.
북한이 고향인 부모님의 유언에 따라 부모님의 유고를 보관하면서 언젠가 고향 땅에 모실 수 있는 날을 기다리거나 부모님의 유해라도 찾고 싶어하는 이산가족들이 있지만 이미 고령으로 평생의 한을 풀지 못한 채 한마는 삶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입니다. 터너 특사의 면담에 참석했던 한인 전선복 씨는 24일 VOA와의 통화에서 부모님은 늘 북한에 두고 온 자식의 생사를 평생 궁금해하며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래도 혹시 피난민 속에 혹시 우리 오빠가 끼어서 오지 않을까 그 희망을 가지고 부두가에 나가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 피난민들이 배 조그마한 배 타고도 오고 이제 계속 그 부산하고 허재도에 그 연락선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에서 매일 피난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거기 혹시 우리 아들이 없을까 하고 이제 살피면서 저 바다 건너 보면 수평선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우리도 저 배 타고 저를 저기까지 가면은 피난민 나오겠지. 늘 그런 얘기 하셨어요.
1950년 12월 함경남도 흥남철수 작전 당시 기적의 배라고 불리게 된 미국 상선 메러디스 빅토리오를 타고 13살의 나이에 가족과 함께 거제도로 피난 온 전선복 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는 늘 인민군으로 끌려간 오빠를 그리워했다면서 거제도로 온 이후 포로 수용소를 샅샅이 뒤지며 오빠를 찾았지만 결국 만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추진위는 터너 특사는 가장 급선무는 재미 이산가족 인원 파악이라는 점에 동의했으며 재미 이산가족 상봉에 미국 정치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추진위에 따르면 터너 특사는 앞서 지난 10일에도 시카고를 방문해 시카고 이산가족 대표를 만났습니다. 지난 2017년 1월 로버트 킹 전 특사가 퇴임한 뒤 6년 9개월여 만인 지난달 13일 취임 선서를 하고 공식 활동을 시작한 터너 특사는 앞서 지난 5월 상원 외교위원회가 개최한 인준 청문회에서 특사로서 집중할 5가지 핵심 분야 가운데 하나로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 노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차이 사무총장은 21일 면담에서 터너 특사의 정성과 성의를 체감할 수 있었다며 미국 정부 관리가 직접 건물 입구까지 마중 나오고 면담 후에 청사 입구까지 같이 걸어나와 작별 인사를 해준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터너 대사가 우리한테는 마지막 희망이고 the last 그 희망, hope고 chance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이산가족들 상봉시켜달라는 그겁니다. 돌아가시면서 하늘 이 죄를 이혼하신 분들도 그렇고 한을 안고 돌아가셨어요. 이제 얼마 살아남지 않으셨는데 이분들의 한을 풀어드리는 겁니다.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은 이날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X에 터너 특사가 대표단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며 터너 특사가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위원회 대표들과 만나 70여 년 전 헤어진 북한 내 가족들과의 상봉을 긴급히 돕기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논의했다고 썼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미국은 한국전쟁 당시 헤어진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며 이산가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다면서 미국은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될 경우 한국계 미국인도 상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진위는 이날 면담이 단순히 면담으로 끝나지 않고 터너 특사의 이산가족 관련 정책이 조속히 시행돼 이산가족 상봉과 고향 방문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 해군 참모총장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 일본과의 3국 간 협력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사 프란체티 미 해군 참모총장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한의 3국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3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프란체티 총장은 24일 부산 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에서 열린 온라인 언론 브리핑에서 미한일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 가동 시기와 기대 효과에 대한 질문에 즉답 대신 다자 협력, 특히 영내에서의 3국 협력의 기회에 대해 매우 기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I am very excited about the opportunities for multilateral cooperation, especially trilateral.
프란체티 총장은 한국 방문에 앞서 일본에서도 미한의 3국 간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좋은 대화를 나눴다며 한국 측과도 그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 및 일본 당국자들과의 회담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강압에 의해 현상을 변경하려는 일방적 행동에 강력히 반대하는 과거 미한일 3국 간 대화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3국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 기아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지난 12일 한국 국방부 청사에서 3국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경보 정보 공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3국 장관들은 이 자리에서 북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 및 평가 역량 증진을 위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가동 준비가 현재 마무리 단계라고 평가하고 12월 중에 체계를 가동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프란체티 총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 해군이 북한과 중국 등이 제기하는 영내 위협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So the United States Navy is a global force. We operate effectively all around the world. We're effectively postured to work all around the world.
프란체티 총장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미 해군 7함대 사령부가 한반도 위기와 중국 타이완 간 갈등 상황을 동시에 대처할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는 질문에 7함대가 최첨단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7함대의 억제 능력과 파트너와 함께 자유롭게 작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란체티 총장은 또 중국은 해양 및 기타 모든 영역에서 계속 역량을 발전시키고 있다며 영내 해양 안보 분야에서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을 거론하고 동맹과 협력을 통해 이에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Well, as we've all seen, China continues to develop its capabilities in the maritime and
우리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 계속 작전을 수행할 것이며 이는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다른 적대국이나 잠재적 적대국들도 갖지 못한 우리의 전략적 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모든 동맹 및 파트너들은 함께 작전을 수행하고 훈련과 계획을 통해 상호 운용성을 지속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중국과 전 세계의 다른 잠재적 적들을 계속 억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란체티 총장은 또 미 해군이 영내 작전 수행과 동맹의 안보 및 이익 증진을 위해 병력과 자산 배치, 연합 훈련 실시에 역점을 두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부산을 방문한 칼빈슨 항모타격단이 방한에 앞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이 최근 동맹국들과 함께 인도태평양 영내 순찰 활동을 펼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During this patrol, they participated in numerous multinational integrated military exercises with participants.
그러면서 레이건 항모강습단은 일본, 호주, 한국, 인도의 해군이 참여한 다국적 통합 군사훈련에 참가했으며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나토 동맹국 해군과 함께 영내에서 작전을 수행하면서 인도태평양과 유럽에서 미국 동맹국 간 연계가 발전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호주 공군은 영내 동맹국 간 공동 대응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합동정보 감시 및 정찰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미 해군 정찰 자산인 P-8A 포세이돈과 일본 해상자위대 P-1, 호주 왕립공군의 P-8 대잠 초계기가 일본 인근 해상과 영공에서 정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감시 태세를 확보하고 빈틈없는 정찰을 수행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면서 이러한 점에서 동맹 및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 정찰 활동의 확대는 억제력 강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효상진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된 북한 나진항에 또다시 대형 선박이 정박했습니다. 전날까지 바로 앞에 놓여있던 다량의 컨테이너가 이 선박에 실린 것으로 보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나진항의 북한 전용 부두에서 24일 또다시 대형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나진항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이날 위성사진에는 부두의 선체를 바짝 밀착시킨 선박이 보입니다. 길이 약 105m인 이 선박은 전날인 23일까진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23일 위성사진 촬영 시점 이후 혹은 24일 어느 시점 입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23일까지 선박 바로 앞 부두 약 100m 길이로 적재돼 있던 파란색 컨테이너가 24일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 24일 위성사진에 찍힌 선박 위로 컨테이너로 추정되는 물체가 가득한 장면이 보입니다. 전날까지 부두를 가득 메운 컨테이너를 이 선박이 선적했다는 사실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이 주목되는 건 이 부두가 지난 10월 백악관이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달 13일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나진항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 운송 컨테이너 약 300여 개가 적재된 장면을 찍은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백악관은 나진항에서 선적된 컨테이너가 러시아 선박에 실려 러시아 항구로 옮겨진 뒤 열차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한다고 전했었습니다. 이후 VOA는 나진항을 촬영한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지난 8월 26일 최초 선박이 포착된 이후 이 일대를 출입한 선박이 최소 17척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이날 발견된 선박까지 더하면 지난 두 달여 기간 동안 나진항에서 발견된 대형 선박은 모두 18척으로 늘어납니다. 물론 이들 선박의 움직임을 모두 무기거래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이 무기거래 현장으로 지목하고 또 위성사진 자료까지 공개한 나진항 일대에 이처럼 대형 선박이 계속 드나들고 바로 앞 컨테이너 화물의 양에 지속적인 변화가 관측된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 등 다수의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나진항에서 선박과 컨테이너가 지속적으로 포착된다는 BOA의 이메일 질의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확대는 영내 안정과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에 대응해 우리는 동맹 파트너와 함께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우리는 현재 제재를 집행하고 적절한 경우 북한과 러시아 간 이러한 무기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이들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와 군사협력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서기관은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한 미국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이는 존엄 높은 유엔 회원국인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동기에 의한 허위 정보 캠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In addition, we categorically reject the U.S. allegation of the alleged DPRK Russia arms dealings.
러시아도 지난달 1위원회 회의에서 북러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에 대해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양자관계 발전과 관련한 미국과 그 동맹국의 추측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타이완과 호주, 우크라이나는 북한의 군사 위성 발사가 영내에 가하는 안보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이 북한의 최근 위성 발사에 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영국 외무부 대변인은 2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난 2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다시 한번 위반한 것이라며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계속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에 복귀하며 비핵화를 향한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도 23일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추가적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의 지난 22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프랑스는 북한이 현재의 긴장 고조를 종식하고 불안정을 조성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며 지체 없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하는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함께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거듭된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북한에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 22일 오후 11시 5분께 평안남도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9월 13일 이후 두 달여 만입니다. 아울러 제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뒤 하루 만에 이뤄졌으며 한국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 직후 실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도태평양 영내 국가인 타이완, 호주,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북한의 지난 2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이 미사일 시험이나 군사위성을 발사한 것은 올해 들어서만 22번째로 영내 평화와 안보에 다시 한번 위협을 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 외교부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대화를 통해 한반도와 영내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외무부도 이날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페니웡 외무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호주는 북한의 위성 발사를 규탄하는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행동은 호주와 우리 영내 안보를 위협한다면서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획득하고 불안정을 조성하는 발사를 단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북한의 지난 21일 군사 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탄도 기술을 사용하는 것과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것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2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안보 보장을 위해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는 북한 정권에 금지된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국제법 규범과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러시아의 행동에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할 것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23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무장관도 24일 왕이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의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영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Notre dialogue sur le comportement de la Corée du Nord.
콜로나 장관은 북한이 무기 제공을 통해 러시아의 불법적 침략 전쟁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유럽인과 유럽 국가 모두의 안보 이익에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의 이익을 위해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불안정한 활동을 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는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반도 시각으로 21일 밤 10시 43분경 동창리 일대에서 3차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발사 3시간 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만리경 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어 천리마 1형이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정상 비행해 만리경 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찰 위성 발사는 자위권 강화에 관한 합법적 권리라며 공화국 무력의 전쟁 준비 태세를 확고히 제고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다수의 대북 결의를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프랑스가 북한 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두 나라는 또 원전과 반도체 등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4일 프랑스 엘리제궁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관한 한국의 대응과 관련해 전적인 연대와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에 따른 중동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아울러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등 양국 기업 간 활발한 교류를 평가하면서 원전, 양자학, 스타트업, 반도체 등 분야에서 두 나라의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프랑스는 미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56기의 원전을 가동 중인 원전 대국입니다. 두 정상은 또 그동안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온 양국이 앞으로도 미래 첨단 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탈석탄화 및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개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의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 에너지를 폭넓게 활용할 것이며 이를 위해 무탄소 에너지에 관한 국제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민간의 기술 혁신과 투자를 촉진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엘리제궁도 정상회담 이후 낸 성명에서 한국이 내년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을 언급하면서 두 정상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과 북한 문제 등 주요 국제 위기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의 중요성에 동의하고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군사장비 공급을 단호히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추구에 대해서도 최대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가 해제되길 바란다는 뜻도 전했다고 엘리제궁은 전했습니다. 양국 간 정상회담은 지난 6월 윤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이후 5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양국 정상회담은 내년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앞두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글로벌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최근 불법 환적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는 북한 서해 석도 인근 해상에서 또다시 선체를 맞댄 선박 여러 척이 발견됐습니다. 올해 BOA가 북한 서해에서 포착된 환적 사례만 60건이 넘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24일 북한 서해 석도 동쪽 해상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나란히 붙어있는 선박 4척이 보입니다. 길이 40m에서 60m인 이들 선박 4척은 서로 멀지 않은 곳에서 각각 2척씩 붙어있습니다. 주변에 구름이 많은 점을 고려한다면 위성사진에 포착되지 않은 이런 선박이 더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최근 석도 인근 해상을 새로운 환적지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중순까진 초도 인근 해상에서 주로 환적이 이루어졌지만 최근 들어선 초도에서 북동쪽으로 약 20km 떨어진 곳으로 이동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비슷한 장면은 지난 20일에도 포착됐습니다. 석도 동쪽 해상에선 최소 10척의 선박이 각각 2척씩 선체를 맞대고 있습니다. 이 중 한 건은 길이 100m 선박이 자신보다 절반 이상 작은 45m 선박과 밀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적한 전형적인 불법 환적 장면입니다. 비오이는 지난달과 이달 촬영된 위성사진을 통해 석도 일대에서 최소 16건의 환적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24일 포착된 2건과 20일에 5건을 포함하면 이 일대에서만 23건의 환적이 이뤄진 것입니다. 비오이는 올해 1월에서 5월 사이 초도 인근 해상에서 38건의 환적 정황을 포착한 바 있는데 이를 모두 더하면 올해 북한 영해 내에서 이뤄진 환적 의심 사례는 61건으로 늘어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75호 11조를 통해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어떤 물품도 건네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문제의 선박이 환적을 통해 어떤 물품을 주고받았든 제재 위반이란 의미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올해 초 발행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공해상이 아닌 자국 영해에서 선박 간 환적을 벌이고 있다면서 해외에서 출항한 선박이 북한 영해에서 북한 선박과 만나 환적한 뒤 종류를 알 수 없는 화물을 북한 남포로 옮기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해왔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헬로 서울이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895년 11월 27일 스웨덴의 발명가 알프레드 노벨이 다이나마이트를 통해 번 모든 재산을 스웨덴의 왕립과학아카데미에 기부하며 이를 인류복지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유언장에 서명을 합니다. 노벨상을 만든 알프레드 노벨은 강력한 산업용 폭탄인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노벨은 다이나마이트 외에도 특허를 355개나 낼 정도로 스웨덴의 대표적인 발명가이자 화학자, 기술자, 사업가, 그리고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노벨이 어떻게 해서 자신의 이름을 딴 상을 제정하게 됐는지 그 이유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바로는 1888년에 노벨의 형이 사망했을 때 프랑스의 신문들이 노벨이 죽은 줄 알고 죽음의 상인 사망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은 노벨은 오명을 벗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내놓아 상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노벨은 1895년 11월 27일 자신의 모든 재산을 기부한다는 유언장을 남기고 그 다음 해인 1896년 숨을 거두게 됩니다. 노벨이 죽기 1년 전인 1895년에 작성한 유언에 따라서 물리학, 화학, 생리의학, 문학, 평화, 경제학 이렇게 6개 분야에서 인류의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노벨은 유언장에서 스톡홀름에 있는 스웨덴 왕립과학원 4개 기관을 노벨상 수여기관으로 지목했고 노벨의 사망 5주기인 1901년 12월 10일부터 상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1953년 11월 27일 네 번의 퓰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극작가 유진 오닐이 65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888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오닐은 유랑극단의 배우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호텔방과 열차, 연극 무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1906년 오닐은 프린스턴 대학교에 들어가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퇴학당합니다. 이후 6년 동안 남미와 뉴욕을 떠돌며 선원 노릇을 하거나 방랑자 생활을 하던 오닐은 1911년 자살을 기도하는 등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그 후 결핵에 걸려 요양소에 입원하게 된 오닐은 그때 스웨덴의 극작가인 아우구스트 스트린드베리의 작품을 읽고 연극에 흥미를 갖게 되고 극작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퇴원 후 하버드대학교에서 습작 활동을 한 후 뉴욕 무대에 진출하게 됩니다. 예일대학교 문학 명예박사를 수여받았으며 1936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브로드웨이에서 상영된 지평선 너머는 퓰리처상을 수상합니다. 유진 오닐의 딸은 찰리 채플린의 부인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나 유진 오닐은 자신과 비슷한 나이에 찰리 채플린과 결혼해버린 딸의 실망에 절연하고 죽을 때까지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극작가로서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친 유진 오닐. 유진 오닐은 그의 작품에 나오는 많은 주인공들과 같이 정신적인 파산 상태에서 1953년 11월 27일 65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